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라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조금 더 잘했으면 할 때가 이렇게 설교가 어려울 때입니다. 이 부분은 해석을 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이게 긴가민가 할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지 귀담아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이 Mother's Day잖아요. 그렇죠? Mother's Day인데 여러분 남편분들이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Happy Mother's Day라고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야단을 한번 맞을 텐데 아직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Happy Mother's Day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시고 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말 안 하세요? 말로만? Happy Mother's Day 그러면 뭐 손에 하다못해 그 흔한 인조꽃이라도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서 Happy Mother's Day 해야 되는데 말로만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안 준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Father's Day 때 제가 받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무언의 계약이에요. Father's Day 때 저는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안 주고 안 받기.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겠는데 아무튼 제가 왜 말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니네 말로만?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 나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팔짱을 딱 끼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말로만?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로만 하니? 라고 하실 때 아유 너네 얼마나 힘드냐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괜찮아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공부만 하고 아니면 사업도 망하고 정말 가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해피 마더스 데이라고 하는 말하기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힘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한테까지 야 이놈아 너는 마더스 데이인데 전화 한 통도 없냐 이러고 이야기할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말로는 엄마 내가 이번에는 뭐 해줄게요? 뭐 해줄게요? 그냥 뻥쳐가면서 그냥 부풀려 놨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 이제는 안 믿어요.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팔짱 딱 끼고 뚜껑 열리기 직전에 말로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기록을 하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했어요. 유다 백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 차례 했는데 또다시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하면 첫 번째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심령이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강팍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킨더가든 가기도 전에 프리스쿨 가기도 전에 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뷔페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조금 이제 순서를 따져가면서 먹잖아요. 뭐 샐러드 먹고 순 먹고 스테이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먹는데 애들은 어때요? 그냥 디저트부터 가서 이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이 개구장이 두 아들들이 그 초콜릿 푸딩 같은 거 갖고 왔어요. 한참 밥을 먹는데 근데 그냥 먹으면서 얼굴에 묻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기 몸에다 쓱 바르니까 재밌는 거예요. 푸딩을 가지고 싹 손으로 지구덩 문질을 가면서 팔뚝에다 바르니까 재미있었던 거죠.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그러면 어떡해 목사님 계시는데 창피하잖아 그러면서 그 큰 냅킨 있잖아요 저 그 헝겊으로 돼 있는 거 그걸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물수건 갖다가 닦아줍니다. 근데 애들이 재밌어서 계속하는 거예요. 큰 애가 하니까 둘째 애도 따라서 해요. 그냥 온통 난리 법석이 났어요. 맨 마지막에 부모들이 닦는 것을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 해라 그냥 그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귀엽기라도 하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강팍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래 계속해 그 짓거리 계속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고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대해서 놀란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놓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상태가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이게 쉬운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활은 너무 힘들 거예요. 막 여기서 놀래고 저기서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 그래 니네는 놀라는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놀래고 살아. 계속 놀라면서 살아. Astonished yourself. Be astonished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닦아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원체 반역을 했으니까. 원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래 너네는 그냥 그대로 살아.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보지 않고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냥 너네 보지 말고 그냥 살아. 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어놓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 때에는 그 아하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잖아요. 이제는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도 회개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때요? 회개 안 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먹을 것도 있으면 조금 마실 것도 있으면 그거 갖고 좋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9절이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했던 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술 때문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술을 안 마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저들 술 마시고 취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술 때문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술 때문에 취한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마약 먹고 흔들거리는 흐늘쩍흐늘쩍 거리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We're chosen people.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레베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레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레베도 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랑질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셨잖아요. 어리석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런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10절에 가서 그 결과,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결과가 아니고 이유를 10절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무엇인가 하면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술 취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대저라고 10절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저들이 왜 취해져 있고 비틀거리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느냐? 저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잠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자는 영을 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잠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수면제가 없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도 한두 분 계시는데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잠잘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 창조 때 생기 말고 그냥 잠잘 수 있는 생기를 쫙 불어넣어 주시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시는 그 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자. 딴짓거리하지 말고 그냥 자. 라면서 재우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가 하면 일반 백성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0절 끝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선견자들까지도 덮으신 거예요. 선지자는 미리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고 전하는 사람이고요. 선견자는 foreseers,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 선견자라고 했죠.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는 유다 백성이에요.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선견자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짓 목사들, 사꾼 목사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아예 재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눈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비틀거리고 있고 잠들어져 있는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심판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sealed 되어 있는 건데 옛날의 성경책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책으로 제본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scroll 되어 있잖아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묶어 있고 그리고 양초 같은 것으로 녹여서 그걸 sealed 한 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뜯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져 있는데 묶여져 있고 sealed 되어져 있는데 누구에게 sealed 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11절과 12절에 두 종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1절은 유식한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에게 묶여져 있고 12절에서는 반대로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먼저 유식한 자들에게 봉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봅시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0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처럼 되었다. 즉 선지자,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눈이 가려워졌고 봉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봉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달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어요. 봉함되어져 있어요. 내가 뜯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왜 이게 축복이 아닌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저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담임 목사로 지금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책을 읽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머리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불쌍히 여겨서 나이 70이 될 때까지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데리고 계시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그렇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에게는 축복인 줄 몰라도,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저에게는 축복인 줄 몰라도 교회에는 아니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는 그 과정은 아름다운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그렇죠? 라고 물었더니 한 자매가 맞다고,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아주 대놓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순진한 대답이에요. 그러니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들과 선견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성경책이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봉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12절 말씀에는 무식한 자들에게도 봉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글 모르는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읽어라, 읽어달라라고 청했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글 못 읽는데요? 글 읽을 줄 모르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없느냐도 문제지만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을 때 묵상하십시오. 정말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책 몇 권 있으십니까? 최소한 한 권 이상은 있죠. 두세 개 되죠. 차 안에 있는 성경, 집 안에 있는 성경, 교회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교회에다가 갖다 놓은 성경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안 읽으세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요구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저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갔던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축복송으로 많이 알고 있는 가사잖아요. 근데 저는 때로는 이 축복송을 작곡한 것 때문에 사실은 서운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2장 9절에 뒷부분을 빼놓고 있어요. 뒷부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당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 이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택하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아주셨는가 하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던 바로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찬송에서는 그것이 약해요. 유다 백성이 그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에서는 13절에 있는 이야기와 14절에 있는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13절은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말로만 예배하는 외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14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원인과 결과의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13절을 먼저 볼게요. 13절은 사람의 외식적인 예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의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가요.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I honor you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떠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절에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13절 앞에 이 백성이 라고 하면서 this people 이라는 말을 해요.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히브리 언어로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라는 뜻이에요. 단수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래서 그들 그러면서 복수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plural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강하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모두 다 모든 사람들 다 모두가 다 너희들 전부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너희들 전부가 다 말로만 예배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니네들 단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준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람이 가르쳐 준 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전통을 따라간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전통을 따르고 있을까요? 안 따르고 있을까요? 예, 저희 교회도 전통을 따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의 부름, 묵도라고 하는 보통 이야기하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라는 말하죠. 묵도라는 말을 언젠가부터 제가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묵도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던 때가 그 일본 천황에게 이렇게 그 제사 드릴 때부터 썼던 단어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데 묵도라고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축도를 하면 예배가 마쳤다라는 거 여러분 느껴요, 안 느껴요? 묵도부터 축도까지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예배 순서예요. 근데 만약에 축도를 설교 전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목사 이단인가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전통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다른 교회가 축도를 만약에 설교 전에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넥타이를 안 메고 양복 안 입고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한국인의 교회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벼락 맞을까 봐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남자분들은 반드시 넥타이 매야 됩니다. 양복 입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반드시 치마 입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하잖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의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체릴 거는 다 체려입은 거예요. 의식이란 의식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거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위선적인 유다 백성들의 외식적인 예배를 향하여서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제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행하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시작을 그롬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외식적으로 겉모습만 화려한 척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아쉬운 것은 한글 성경에 번역이 하나 빠졌어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빠진 단어가 뭐가 있는가 하면 behold라는 단어예요. 보라라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나한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말로만 저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봐라, 집중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집중해. 그러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 쓰죠.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 upon wonde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기이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심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식한 자, 무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봉함되어졌다고 했죠.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심판이에요. 엄청나게 유니크한, 아주 독특한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런 심판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14절 보세요. 어떤 심판인가 하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에 뭐가 발라져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체 더러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진다.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그 지혜를 뺏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도 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가장 큰 교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없으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 지혜가 없으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별할 수 없으며 그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라. 맹인이 맹인이 되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오늘도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